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남겨진 제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곳에서 주님은 자신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주님과 수많은 식사 자리를 같이 했지만은 오늘만큼은 이전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보인 말과 행동들은 그들이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했으며 얼마나 부족한 자들이었는지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그들 중 누가 주님을 파는 배신자인가를 가려내기 위해서 논쟁하였고 더 나아가서 오늘 누가 크냐 다투게 됩니다. 2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누가 큰 자인지에 대한 문제는 제자들 사이에 늘 있었던 긴장과 갈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는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와서 변론이 다툼으로 바뀝니다. 제자들의 다툼의 내용은 명예욕과 탐욕 가운데의 상대적인 경쟁 심리에서 발생한 누가 크냐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자신들을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을 말씀합니다. 이때 다른 제자들은 이 두 형제를 향해서 화를 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 역시 주님께서 세상의 정치적인 왕이 되셨을 때에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아 세속적인 권세를 누리고 싶어 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이 각자의 욕망을 드러내면서 다투고 있는 곳이 지금 어디입니까? 주님과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 자리였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신 주님 앞에서 자신들의 세속적인 욕망을 따라 더 큰 자리를 욕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을 책망하시기보다는 부드럽게 가르치십니다. 25절부터 27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집권자들은 은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은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나라에서 큰 자와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자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나라의 왕은 권력을 휘두르며 백성들에게 은인이라 칭송받기를 좋아하는 집권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속적인 왕으로부터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속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더 큰 자리를 원합니다. 더 높은 자리를 추구합니다. 더 칭송받는 자리를 목표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은 섬김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왜 섬기는 자인지 직접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섬기는 자로 제자들 가운데에 계셨습니다. 지금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식사 자리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섬김의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그 섬김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으며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쏟으신 그런 섬김이셨습니다. 목숨까지 내어주신 섬김 말입니다. 이런 주님이 몸소 보여주신 희생과 섬김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나라가 그분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섬김의 왕이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었을 때에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위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28절부터 30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고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나라를 위임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처럼 희생의 섬김으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어느 정도 믿음이 성숙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은 변화되어 섬기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인가요?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하고 있었고 서로 누가 큰 자로 다투고 있었으며 그들은 잠시 후에 주님께서 잡히실 때 모두 도망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로 세우시는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주님과 늘 함께한 자들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늘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걸으셨는지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보았습니다. 어떻게 죄인을 섬기며 사랑하셨는지 알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자들은 주님의 섬김을 직접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가르치셨고 섬기셨으며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직접 보고 경험한 주님의 모습이 제자들에게 변화된 삶의 근거가 되었고 섬기는 삶의 이유가 되어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서로 자신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투는 제자들처럼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빠져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주님에 대해서 무지하여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과 벗어나 있더라도 주님은 결단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심으로 주님을 깊게 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큰 희생과 섬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기도회를 통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3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므나 시므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두 번 부르심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농부가 밀에 섞인 변화티 같은 것을 날려 보내기 위해서 위아래로 키질을 하듯 사탄은 주님으로부터 제자들을 멀리 떨어뜨리기 위해서 격렬하게 흔들어 댈 것을 요청합니다. 마치 구약 성경 욥기에서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시험하도록 요청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믿음이란 알곡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3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거나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당당하게 주님과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했다고 호언장담했지만은 주님은 베드로가 오늘 다구기 전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비록 베드로는 주님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철저히 실패할 것이지만은 예수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돌이키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갈릴리 바다에서 실패의 그물을 던지고 있던 베드로를 친히 찾아가심으로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고 베드로의 주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믿음을 회복시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만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 굳게 될 다른 사도들을 또한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과 베드로처럼 사탄은 밀가루듯 우리의 삶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닥친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불안해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어느 순간 주님을 떠올리며 주님께서 우리를 돕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주님의 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은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믿음을 굳게 하는 주님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3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나 배낭과 신발도 없어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전에 전도 여행을 보내실 때에 좋았던 일들을 회상하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급격하게 바뀌어 버립니다. 이제는 제자들이 전대 돈주머니죠. 그걸 준비해야 됩니다. 배낭 여행용 가방입니다. 전대 이 배낭을 준비해야 됩니다. 심지어 검이 없는 자는 옷을 털어서라도 검을 준비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주님을 향한 사람들의 호의가 이제는 적대감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복수를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박해를 받을 것인데 대비하라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각오하라는 말씀이에요. 3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주님께서 불법자 취급을 받으시고 백성들에게 거부를 당합니다. 조롱을 받습니다. 제자들 역시 주님처럼 사람들에게 거부를 당하고 배척을 받을 것입니다. 마지막 3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검을 사라는 예수님의 상징적인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그래서 자신들에게 몇 개의 검이 있는지 알아보았어요. 제자들에게는 두 개의 검이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검은 사람들이 흔히 지니고 다녔던 작은 칼입니다. 내일 묵상할 말씀에서 어떤 제자는 이 검으로 곧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를 것입니다. 주님께서 족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두 개의 검이 충분하다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중단시키는 의미로서 그만두어라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를 위해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과 섬김의 은총 안에서 섬기는 자로 돌이키고 믿음을 굳게 하는 자로 고난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